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마침내 부스트샷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어제 처음으로 쿼드 대면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4개국 정상들은 입을 모아서 중국 견제에 확실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설을 퍼붓던 김여정이 조건 제시와 함께 남북회담을 제시해서 문재인 정부의 등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김영을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아주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미국에서 이 부스트샷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스트샷, 누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다들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그 백신들이 약효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9월 20일부터 해서 18세 이상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순차적으로 다 맞기로 돼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이르지리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DC 이제 FDA 쪽에서 이제 그런 권고안을 내갖고 일단 시작은 됐죠. 2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선 뭐 나오고 있는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네.
65세 이상 이제 연령자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백신 맞을 때 나왔던 얘기대로 그 병원이라든가 응급 차량, 기타 뭐 이제 식료품 이런데 그로소리 판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면 접촉이 많은 이른바 이제 고위험군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18세에서 64세까지요 이제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연방, 이 정부에서는 이제, 다 맞추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나이 같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이제 지역별로, 각 로컬 정부별로 이런 부분들이 명백히 안 돼서 어디선 조금 늦추는 데도 있고, 이 약간 이제 혼선들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맞는 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로컬 정부들이랑 아마 이제 같이 저 합심해서 할 텐데 네. 그 전국적으로 뭐 한 4만여 군데 이상 이제 계속 이렇게 실제 하는 데도 진행되면 한 8만 군데 정도쯤 되는 데서 네. 이제 하는데 주로 그 우리 CBS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 라이트에이드 혹은 월그린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우리 이제 약품 약 판매하는 전문 체인. 이제 이런 점에서 한다니까, 이제 해당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 가서 맞으면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65세 이상인데 그러면 이제 64세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예.
경우, 그럼 이제 안 되느냐. 근데 이 조건 속에서 이제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른바 이제 소위 기저질환,
네.
기저질환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면역체계가 좀 약화해야 됐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65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맞게끔 해놨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 좀 클리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접종은 시작이 됐지만은 그 전에 같은 식으로 아주 그냥 뭐 가서 딱 뭐 통보 받고 가야 되는 이렇게 무슨 증명서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가서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제시하면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연령대 미치라 하더라도 내가 무슨 뭐, 심장병 같은 게 있다.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면역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난 좀 맞았으면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접종 자격 여부를 고객이 하는 말에 따라 이렇게 좀 판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죠. 그전에는 이렇게 딱 예약을 해갖고
네.
그 예약 증명서를 갖고 가면은 했지 않습니까?
예.
말로 이게 아니라. 그 대신 이제 신분만 확인하면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65세 이상은 관계 없지만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여기서 나 어디 종사한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말에 따라서 약간씩 현장에서 판단이 되는
네.
근데 뭐 물론 안 맞게 된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죽어라고 안 맞으니까 관계는 없지만은 예. 이제 맞게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이 뭐 전국적으로 동일 지침에서 동일 원칙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로컬 정부 혹은 거기 찾아간 CVS에서
예.
혹은 월그린에서 주사 누는 사람이 있다가 그럼 맞으세요라고 하면 그럴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백 이미 벌써 이 부스터샷 맞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약효가 좀 떨어지고 그런다니까 그 저기 항체 효과가 떨어진다니까 이제 맞고 그러는데
예.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뭐 일단은 이제 맞고자 하는 사람은 가서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어, 여기는 뭐 여기 이 속에 기저질환자에는 신장 질환이라든가 뭐 비만 이런 것까지도 같이 들어있다니까.
예.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그 2회차 백신 이제 맞은 지 6개월 넘은 사람이 한 2천만 명 이제 넘는다니까.
예.
아, 이제 곧장 부스터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예.
앞으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한 6천만 명까지 이제 추가로 맞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현재 하여튼 미국인 전체들 보면은 최소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한 65% 이제 겨우 3분의 2가 됐나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 다 맞은 사람들이 아, 이제 한 55% 정도가 돼갖고.
예.
그 자꾸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 이 자꾸 이제 좀 늦어지고 있죠.
네.
일단은 현재는 12세 이상이 이제 접종 자격이 있는데,
네.
어, 그거를 맞은 사람은 12세 이상 중에는 한 70% 된다니까 1차,
네.
1차 맞은 사람들이. 하여튼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델타 변이 부분들 쪽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자꾸 저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좀 그 수그러 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폭이
네.
아, 너무 그냥 그 저기 공격적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그래도 뭐 여전히 12만 명이 넘는 데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 2천 명만 되더라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12만 명이라면 사실 엄청난 숫자죠. 지금 그 다음에 입원 환자 같은 경우 그가 이제 한 하루에 이제 한 7, 8만 명 정도쯤 이렇게 되는 거고 사망자만 해도 이제 하루 평균 사망자가 2천 명이니까 이제 한국의 확진자랑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삐는 좀 잡히는 듯 보이긴 하지만은
예.
이게 아, 여전히 지금 확산세가 간단치 않고 아, 무엇보다도 지금 자꾸 이제 전문가들은 부스터샷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안 맞은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다. 자꾸 이제 이게 온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부스터샷은 부스터샷대로 이제 맞춰야 되는데,
네.
아,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1차 접종만 해도 그래도 나한테 1차 접종까지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이 이 되지도 않는 이 저 온고집을 저거고 빨리 맞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백신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하루에 십몇만 명이 확진이 되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네.
이런 것이 좀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스터샷이 맞고 난 후에는 이 뭐 델타 바이러스에 어 뭐 감염이 굉장히 툭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굉장히 FDC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 부스터샷이 새롭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빨리 마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점차는 지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 뭐 긴 롱텀으로들은 낙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변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스터샷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설령 확진이 생겨도 이른바 네. 돌파 감염으로 해도 그 중증으로 갈 확률 같은 것들이 뚝뚝 떨어지니까 어, 그야말로 기본 방어선은 다 펴주고 있는 거니까
네.
아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맞고 있는 사람들 이건 뭐 자신의 목숨만 지금 아, 뭐 방치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이제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그 뭐 성인들 같은 경우라면 살든 죽든 지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데
네.
거기 엄하게 따라 있는 이제 자녀들 그, 뭐, 부모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아주 아니면 부모가 다 해서 완강하게 샷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참, 거기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네.
죄 없이 도매금으로 그냥, 그,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아, 성인은까지 그 지 목숨 지가 뭐, 알아서, 어, 저기, 챙기든 아니면 포기하든 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된 사람, 애들 같은 경우가 적지 않은 위험이 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정말 그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 중국이 지금 바짝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말이죠.
네.
어제 그 이 코도 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바짝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코드 정상회담의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공동성명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화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서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네. 신경 쓰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성명 같은 경우 보게 되고 나면 논의를 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성명이라는 것이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른바 국가와 국가 간의 일종의 약조,
예.
협의니까
예.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명서 발표된 거 보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확고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강압에 흔들림 없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또 규칙에 기초한 이런 질서를 만드는 것에 전념한다. 라는 말들을 했는데,
네.
이 강압에 흔들림이 없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 그다음에 규칙에 기초한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고스란히 이게 중국이란 말입니다.
네.
이 지금 이 코드 이 남 이제 저기 저 태평양이랑 인도양을 이제 포괄하는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들어서 저 근래 들어서 뭐 수십 차례 거론됩니다만 이른바 남중국해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대만 해협 같은 데서 뭐 대만 해협은 대만 저 중국과 대만 사이라 하더라도 남중국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제 공유 수역인데
네.
여기 이제 중국이 멋대로 구단선을 그어갖고 그 전체 바다의 한 90% 가량 어쩜 그 이상을 진해 앞바다라고 지금 해놓고 거기다가 산호초에다 군사기지 만들고 뭐 저 미사일 같은 거 이제 갖다 놓은 이런 식이
네.
이제 무단정거를 하고 있는 건 다름없는데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자유항행작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시로 전함이라든가 항모 같은 걸 보내서 이제 통과하고
네.
그러면 또 이제 길길이 뛰고 중국이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구단선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국제 이 저 재판 쪽에서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다. 아,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깡패 모양 지금 거기에 길 막고
네.
지금 통행세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강압에 흔들림 없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그다음에 규칙, 다 이게 규칙 위반한 것이 중국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을 딱 부러지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포커스, 타겟은 고스란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행동 통일 내지 같은 그 보조를 취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코드에서 정상회담 성명 형태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것이 이제 유엔 해양법인데 거기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인데 이런 국제법 준수를 계속 이제 밀고 나가겠다.
네.
이렇게 해갖고 이 전체적인 뉘앙스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중국이 지금 그 무단으로 혹은 막무가내로 이제 특히 동남아 국가들 대상으로 이제 이 근육을 자랑하면서 멋든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네.
이제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감싸 포위망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군사 외교 안보 외에도
네.
5G라든가 이제 통신 기술 각까지 이런 데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이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아우르는 이제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늘 얘기했던 이제 가치 동맹 혹은 민주 동맹, 인권과 이런 것들을 이제 주 테마로 삼아갖고 이런 데가 결여된 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견제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이랬는데 지금 겉으로는 이제 뭐 풍성해 보이긴 하지만 안에 들여다보게 된다면 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민주라는 민자도 찾기 어려운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런 데에서, 이 개발되는 기술이라든가,
네.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제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와 가치라는 이런 측면에서 어긋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같이 연대해 갖고 어떤 견제를 하겠다.
네.
이런 거니까. 지금 이 코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바이든이 취임은 했었지만 대통령 만나본 데가 몇 나라 안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워싱턴 들어와서 한 데가 워싱턴까지 와갖고 대면 같은 있는데 몇 나라 안 돼요.
네.
한국은 물론 다녀갔지만은 이제 일본이 제일 먼저 다녀갔고 이번에 이제 스가 총리는 퇴임을 낼 모레 앞뒀습니다만은 앞두고도 왔죠.
네.
이제 그만큼 이 코드라는데 인도 총리도 왔고 이제 호주 총리도 물론 왔고 이 코드라는 것이 미국이 예, 이번 정상 대면 정상회담 이후 정례적으로 이제는 외무장관 또 외교랑 국방 같이 합쳐지는 2+2 그다음에 정상은 정상끼리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피상적인 어떤 그런 레토릭을 넘어갔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든 중국이라는 말은 하나도 저 끄집어내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중국에 대항해서 중국을 견제로 해갖고 딱 하겠다는 식의 것이 이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예.
그래서 이제 코드라는 것이 단순 이 수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걸 넘어서 갖고 이제 정상과 이 안보 장관들이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고 하는 게 이런 아주 굉장히 격이 높은
예.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이제 비중을 들이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결코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협의체 내지 결성체로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장기적인 전략 그다음에 짧게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고스란히 담아가고 있는 포석 그런 걸 봐야 되니까 어차피 미국의 외교 안보 노선 내지 방향에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나라 거의 없다 말입니다.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는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유럽이든 아시아든 동북아시아든 간에 미국의 포속 내지 스탠스가 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염려하거나 대응해야 될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도 물론 포함되죠. 이런 데들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변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느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이 처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이렇게 뭐 띄우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웨이 창업자 딸 뭐 중국으로 데려가는데 뭐 전 세계를 띄웠다면서요?
네, 뭐 무슨 큰 이제 저기 압박을 가해서 이제 풀어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국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에
네.
그야말로 깃발 부대, 홍위병 부대 같은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나라죠.
예. 네. 워싱턴 전망대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내셨어요.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기도 성공. 용감하게 옷 갈아입기도 성공. 이런 성공적인 아침을 완성시키기 위해 남은 건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아침밥을 확보하는 거죠. 이제 달콤하고 고소한 치킨 맥그리들스나 따뜻하게 버터향을 머금은 맥치킨 비스킷을 두 개 3달러 딜로 믹스매치해봐요. 아침 전사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만나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단품은 정상 가격임. 다른 오품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빠라빠빠빠.
어디가? 센타빌 BK가.
BK? 버거킹?
아니, 센타빌 BK 치과 간다고.
이 저녁에 치과가 문을 열어?
응, 화수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도 해서 퇴근하고 갈 수 있어.
정말 BK 치과 대박이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타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BK 치과. 화수 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 치과. 703-609-2875. 609-2875.
풍성한 가을, 가족들과 함께 에란데이 K마켓에서 특별한 세일 상품과 함께하세요. 카보차 호박이 파운드에 79센트, 싱싱한 버지니아 로컬 갈라인 후지 사과가 파운드에 89센트, 살아있는 민물장어가 파운드에 8.99, 오징어가 파운드에 1.99, 국거리 소고기가 파운드에 5.99, 양념 삼겹살 주물럭이 파운드에 3.99, 농심 사발면이 박스에 10.99, 백설 두루두루 만두가 4.99. 이제 에란데이 K마켓에서도 푸드스탬프를 받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세일 상품과 함께 에란데이 K마켓에서 풍성한 가을을 즐기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쿼드 정상회담 결국에 가서는 중국을 이제 옥죄는 건데 지난번에 발표된 이 오코스 또 이 쿼드 어떤 의미입니까?
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 뭐 살면서 무슨 나토니 뭐 바르샤바니 뭐 무슨 쿼드니 뭐니 뭐 보통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관심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뭐 진짜 무슨 이리저리 연합해서 뭐 만나고 어쩌는데 뭐 우리 먹고 사는데 저 관련이 있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국제 정치라든가 국제 외교 안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예시해 주는 네. 그런 중대한 그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 쿼드라든가 지난번에 말했던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 호주 동맹 네.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안보 협력체라고 그러죠 오커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들을 하는 게 이게 그야말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딱 결성됐던 것이 이른바 냉전 구도 네. 이제 나토와 바르샤바 네. 소련의 부상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초강대국화 그래서 이제 동서 진영 흔히 말했던 나토랑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이제 대결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억 들어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 이런 존재는 사실은 미미해갖고 네. 모든 것들의 이제 주 대상 내지 가상이 이제 러시아 즉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게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제 007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 이제 스파이라든가 아니면 대결 같은 거 벌이는 거 보게 되면 옛날 영화 보게 되면 다 소련이에요.
그렇죠.
거기 중국은 나타나지도 예. 않는데. 근데 이제 요즘들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나오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제 중국이 이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저 대결 구도에서 등장이 되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이번에 쿼드라든가 오커스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 때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이 국제 질서의 이제 기본 축이라고 했던 것이 대서양을 나토와 이제 바르샤바 네. 소련 연방 이 사이에였었는데 이제는 이게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 시대가 뭐 어떤 이유든간에 이제 조금 약화되거나 저물어가고 그 주 갈등 내지 대결의 구도가 이제 태평양을 무대로 옮겨왔다. 거기 이제 인도 태평양 같은 경우 이런 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기 태평양이 이제 예, 뭐 다 포괄해 갖고 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타겟도 이제 대서양일 때는 그 타겟이 결국은 소련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태평양을 무대로 온 곳은 이제 중국 쪽이 일종의 이제 반중국 동맹식으로 네. 이제 구체되고 있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족도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는 일단은 한물 갖고 당연히 이제 중국이 가장 강력한 주족으로 이제 부상을 한 거 실제로 뭐 중국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따라 마시느니 미국을 따라 마셨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런 변화가 우리는 이제 지나쳤을 때 역사 속에서 아, 그 당시 뭐 냉전 때 이랬나 보다. 크루시초프가 이랬나 보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변화가 나중에 역사책에 들게 되고 나면 쿼드와 오커스의 등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새로운 것이 등장한 거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가들 이제 정세 분석가들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수교 같은 것이 하나의 역사에 한 회기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러시아, 소련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고 뭐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역사들 봤을 때 뭐 소련이 무너져갖고, 이제 소련 연방 해체라든가 아니면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 전 그 당시에는, 당시에도 참 대단하게 느꼈습니다만 돌이켜봤을 때 하나의 뭔가 역사가 물꼬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해주는 그런 증거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 쿼드나 오커스도 이제 후일에 그런 지적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큰 국제 지금 정치 내지 외교 안보 질서의 변화축이다.
네.
변화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역사에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 미국의 이 같은 이제 태평양 상으로 이 대서양에서 이제 무기 중심을 태평양으로 옮기는 건 물론 바이든 정부 들어서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류의 기초는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른바 미국 회기,
네.
미국의 이제 태평양 복귀, 내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도 그 부분들이 더 구체화돼갖고 이제 쿼드 같은 것이 그때 이제 태동이 됐던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큰 진전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골격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 내 나라가 그것이 이제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훨씬 가속화되고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 중국 봉쇄라는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대외 외교, 안보 외교의 전략의 화두는 뭐냐? 그 이제 중국 잡는 거다. 내지 중국을 견제 내지 봉쇄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라는 큰 개념을 토대로 해서 네. 이제 모든 관련 것들이 꾸며진다. 코드도 그렇고 오코스도 그렇고 가치 동맹도 그렇고 기술 동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동맹의 축이라는 것이 흔히 이제 미국 했을 때는 항상 유럽들이었죠. 네. 나토 동맹이 가장 동맹 중에서 이제 제일 격이 우선순위가 높은 이제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챙겨야 될 때가 이제 거기식으로 됐었는데 네. 그 동맹의 축이 이제 북대서양 대서양 쪽에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는 뭐 저쪽에 나토 때 이럴 때는 사실 다 서로 영어로 통할 수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네.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 그중에서 이제 뭐 일본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네. 호주는 영어권 동맹이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속에 이제 포함되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동맹의 축을 일로 옮기면서 영어권 기존의 전통 국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국 그다음에 이번에 편입시킨 이제 호주 네. 여기 이런 데다가 일본 내지 한국 뭐 이제 대만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편집을 그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 큰 대중국 포위 우산을 이제 지금 이 결성해 가고 있다. 벽을 쌓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소련의 약화도 네. 당연히 큰 영향이 됐겠죠. 물론 핵무기라든가 군사력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미국이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데가 이제 소련이긴 러시아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기타 기술 발전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약화가 되고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못 되는 상태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미국의 축이 옮겨지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제 이 그 메인 상위 리그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우선 순위를 봤었을 때. 예. 모르긴 모르지만 과거 이제 냉전 때는 유럽 대사들, 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데 파견하는 대사가 미국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반영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야, 저기 프랑스보다는 호주 대사를 누구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또 독일보다는 인도 대사를 누구로 보내느냐가 이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제 뭐 유럽 쪽에서는 힘이 좀 빠지고 바로 그런 게 이번에 오커스 출발할 때 봤던 그 잠수함을 이제 프랑스에서 발주했다가 이제 호주가 핵잠수함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서구 동맹, 나토 동맹을 같이 결성해서 공동 대응을 해오면서도 미국도 아름아름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데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독자 노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했을 건 사실 거예요. 뭐 그래서 자꾸 이제 유럽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럽 방위군을 뭐 만들자. 미국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뇌사를 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저기 이제 유전 파이프라든가 가스 천연 가스 파이프 같은 경우로 해서 미국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해하면서도 불구하고 러시아랑도 해서 우리는 뭐 이쪽 저쪽을 다 같이 해서 살 거야라는 이런 제일 좀 그 유럽 쪽에서 강국들이 그 두 나라인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봐갖고는 미국이 같은 동맹이지만은 그런 측면으로 봐서 영국과는 달리 결이 다른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추진, 독자 노선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러시아의 약화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먼저 러시아가 약화됐으니까 그 위협은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지금 가장 위험도가 큰 거는 이제 중국이라고 보게 되니까 옮겨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각별히 챙기고, 공을 들여야 되는 동맹들이 이제 유럽들보다는 네. 영국은 이제 이쪽이랑 미국이랑 같이 했었으니까 아시아 중심으로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일본이나 호주, 인도 같은 데가 그중에서 이제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대만 같은 데가 네. 아름아름 미국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미국의 국익을 지키고 대중 포위망을 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들일 수가 있다. 네. 이제 그 속에서 한국은 Where are you? 넌 어디쯤이냐가 이제 앞으로 한국의 과제가 되겠죠.
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면은 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제 이 그 관계였는데 이제 이것이 이 아시아권이 넘어왔어요. 아시아권을 넘어왔으면은 참 한국이 거기 아시아권에 포함되어 있는 입지가 굉장히 곤란한데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한인사회의 자랑, 한인들의 권리를 찾아줄 로우 와인스타인의 손. 강력한 법정 변호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하는 한인 2세 강력계 전직 검사 출신 노승훈 변호사. 교통사고, 민사, 형사, 음주운전까지 모든 교통사고에는 확실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컨텐타이를 코퍼레이션, 개인 거래부터 커머셜까지 단 한 곳 믿을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 파산 신청도 크리스티나 신이 함께합니다. 노 와인스타인의 손
703-887-1037 703-887-1037.
56년생이니까 2021년이면 65세가 되었네. 세월 참 빨라.
벌써 65세가 되었네요. 메디케어 신청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복잡하다고들 해서 말이야.
그럼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주는 스마트 보험으로 연락 한번 해봐요. 703-639-0882.
1956년생이신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복잡한 메디케어, 2021년도에도 스마트 보험이 도와드립니다. 703-639-0882, 703-639-088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덕트 클리닝 상담해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스프링필드 세포드 현대 성큼 다가온 가을 2021년 쏘나타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그리고 90일 동안 노 페이먼트 모든 뉴 세포드 현대 자동차는 미국 최고 수준의 10년 10만 마일 무상 서비스와 오너 어시어런스가 지원됩니다. 스프링필드 로이스델 로드에 위치한 세포드 현대로 방문하세요. 703-776-9040 sepfordhyundai.com. 0% APR 60개월 할부 기준은 크레딧이 승인된 분에게 해당 승용차 가격 1000불당 월 $16.67가 적용됩니다. 모든 고객이 이 가격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딜러샵에 문의하세요. 2021년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방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아시아권으로 이제 이 세계의 눈이 좀 옮겨져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의 그 안보적이 지각적인 변동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이 한국에서도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른바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은밀하게 대비해야 될 바도 있지만 또 국가의 정책이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대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참 짐작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단지 드러나는 거로 봐서는 방향은 자꾸 이제 이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거듭 얘기지만 미국만을 미국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느 나라든 그 자기의 이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갖고 자기 국익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죠.
네.
그건 뭐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나 우선 이 자체의 심각성 내지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국제 질서의 변화라든가 즉 새로운 질서 내지 새로운 프레임인데 만들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어느 노선을 택하고 또 타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타협선이고 그것이 이런 현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선인가?
네.
이런 논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것이 정치적인 속셈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갖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어떤 생존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그걸 담당할 것은 이제 정권들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미국이 내지 서방 진영이 갖고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자꾸 한 걸음 한 걸음씩 중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네. 중국과 동조를 취하고 어쩌면 이제 중국의 호의를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죠.
네.
얼마 전에 그 뭐 정용 저 외교부 장관 이렇게 저기 저 UN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기도 하고 아 중국이 핏대낼 만한 이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또 그러고 나니까 중국의 그 관영 이런 데서는 아 저 정 장관 말 참 잘하는 것 같단 말이야. 네.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잘들 하고 있네라는 이제 생각인데.
네.
뭐 장관이 그렇게 한 말이 뭐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또한 장관은 외교 장관이 된 것은 바로 국방 외교 안보의 대변인과 다름없는 건데.
그렇죠.
그 속에는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나 질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동맹 저 압박 이런 것 속에서 이제 한국도 중요한 시험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이제 이론으로 포함되느냐 아니면 곁가지로 밀려나느냐
네.
거기는 이제 한국의 판단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 고민 끝에 호주도 물론 그동안에는 이른바 외교는 안보는 미국과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과 왜냐하면 중국의 경영이 너무 많이
그렇으니까
네. 뭐 한국 못지않게 훨씬 중국 의존도가 간단치 않은 나라인데, 뭐,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핏줄 내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당연히 이제 백인 쪽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류의 어떤 그 저울질에서 이제 명백하게 입장을 이제 그걸 바꿔갖고,
예.
이른바 이제 태평양 그 이제 그 동맹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예.
한국은 뭐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이제 그 하나의 그 시험대 위에 서갖고,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라는 부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태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네.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권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뭔가 모호하고 석연치가 않고, 또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하는 행태들을 보게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이 동맹에, 이 동조한다기보다는,
네.
자꾸, 그것에 이제 이 같이 포함되는 거를 꺼려하고, 오히려 중국 측에 경사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어떤 국력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네네.
이제 그럼 과연 중국이 미국의 버금가는 슈퍼 초강국이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국력이라든가 GDP 이런 거로 봐서는 뭐 따라 마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네.
종합적인 초강국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중국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진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가 혹시 마음속에 두고 보게 되면 결국은 어쩌면 중국이 가장 슈퍼 초강국이 될 거기 때문에 글로 줄을 서겠다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 있어서 그런지
네.
아니면 그 머릿속에 쩔어 있는 그 좌파 내지 그런 경도 사상들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건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제 그런 류의 부상이라든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결코 뭐 이렇게 이 앞서거나, 지금 뭐 제압을 할 거라는 거 어렵다는 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사실 이제 충돌 가능성이 항상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에서 지금의 기존의 군사력을 봤을 때,
예.
이게 미국의 상대가 되겠는가라는 건, 그건 뭐 묻지 않고도 얘기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항모를 잡을 여러 가지 대항모 미사일 같은 경우를 많이 개발을 해서 미군의 이제 해군력을 이제 제압을 하겠다는, 뭐 그건 틀림이 없는데, 제압은 할지언정, 아니, 그러니까 이걸 파괴는 시킬지언정, 그거를 타고 넘어서
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군사력 부분은 아직은 지금 상대가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분석들을 보게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국가의 어떤 힘과 초강대국이나 이런 지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를 이제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이제 동맹 관계인데.
네.
자, 하여튼 보시게 되고 나면, 미국은 동네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중남미, 북미, 이런 데에서 이제 바로 동네끼리 동맹 외에도 이제 나토 동맹,
네.
여전히 굳건하게 있는 거고. 일본과도 안보 조약이 있고 방어과도 안보 조약이 있고 지금 이번에 같은 이제 쿼드 같은 것들이 결성돼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오커스 같은 경우도 만들어졌고 단순히 경제협정이나 이런 거는 무수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겠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이제 손에 꼽을 수 있는 네. 그런 군사 외교상의 동맹 내지 조약 내지 협의체 이런 것들이 거미줄같이 얽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과연 지금 중국은 어디냐? 그럼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뭐 서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영국 혹은 미국과 호주 같은 식의 그런 그 어떤 그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네. 이런 관계냐? 천만에거든요. 그죠? 미국에 대한 대항하기 위해서 일종의 견제구로서 서로 쓸지는 모르지만은 중국과 러시아 그 두 나라가 같이 해서 짝짝꿍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굳이 믿고 볼 수 있다면 중국의 맹방이라고 쓴 것이 북한인데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핵은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면에서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열등 그 독재 국가고 국가적인 핵 빼놓고 나서 뭐 국제적인 영향이 뭐가 있겠어요? 네. 경제력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중동에서 꼽는다면 혹시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란.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파키스탄 정도인데 네. 참 빈약하고 보잘것없이 짝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태평양상에서 붙는다.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즉각 개입할 것으로 보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나라를 쫙 거느리고 있는 나라랑 그저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지만은 네. 그야말로 혈맹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몇몇의 그런 날 가진 중국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건 물론 단순하게 군사의 경제력이 아니라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유니버설한 그다음에 글로벌한 어떤 가치와 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그 국가적 규범 이런 것들이 하나 뭐 세계를 이끌 만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아시아권에서는 깡패로서는 팔뚝에 힘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힘은 세더라도 뭐 어디 깡패들이 존경받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무력도 그렇고 이런 동맹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이 한참 이제 앞선다고 뭐 따라 마신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른바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디커플링 이제 중국을 띄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5G 지서부터 시작해서 화웨이 뭐 각가지니 무역 규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출발했던 오커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 결국은 이 중국이 지금 한참 뭐 따라올 것 같고 그러긴 하지만 딱 금방 한계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길승천으로 커 나가는 나라냐? 아니면 이제 슬슬 소위 이제 만땡꼬가 돼가는 이제 꽉 차 뭐 더 이상 이제 포화가 돼가는 이제 그런 나라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무섭게 따라오던 경제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약화됐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우선 많은 인구에 그다음에 노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연로화돼 가고 그렇게 되는데 많은 인구는 부양 가족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국가로 봐서는 부담은 무지개 크고 뭐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 임금 같은 거를 싼 값으로 해서 했었는데 점점 생활 수준 높아지면서 그것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내다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론 자체 내수도 크긴 하지만 이런 모든 측면으로 봐서 결국은 이 중국의 성장 내지 뭐 이런 슈퍼 초강국이 될 수 있는 데라는 그런 거에는 많이 못 미친다. 반짝은 잠깐 했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한국은 뭐 이런 걸 혹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한국이 지향해야 될 바는 가치 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 인권이든가 민주 이쪽에서 이건 흔들림 없는 게 돼야 될 텐데 그 점에 관해서가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도저히 하는 행태들이 석연치가 않은 거죠. 호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이 압박을 가하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그 국가 안보나 주권은 그런 협상 대상 아니야 하고 딱딱 끊어버리는데 한국은 뭐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 사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뒷문으로 이렇게 살살 중국에 드나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걸 뭐 미국이 모르고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동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은 위험할 때, 위기 때, 이 어떤 식이든 같이 하겠다라는 것들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는 하지만은 그야말로 위기 때 내 등을 찌르지 않을 만한 상대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노골화된 이 대중국 저 4대 외교, 뭐 그냥 굴종 외교, 김정은에 대한 굴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 같은 맥락을 통하는 건데, 이런 측면으로 봐서, 한국이 지금 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이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이 국제 질서 속에 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킬 건 지키고 수호할 건 수호해가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고 좌경화된 쪽에서도 뚫어진 식으로 한쪽으로 지금 우리 거꾸로 뒤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커스라든가 쿼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내지 변화도 얼마큼 심각하게 느끼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줄리 타령 뭐 대장동 타령하고 물론 한국 대선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정치 내지 한국 현안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뭐 바깥에서는 어떤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 눈들 찔끔 감고 솥단지 안에서 그냥 그런 싸움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보면은 이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아니 뭐 석탄이 없어가지고 자기 나라 최대 도시가 정전 사태가 난다고 하는데 그쪽 줄이 과연 제대로 쓴 건지 분간은 잘 안 됩니다.
네.
이 김여정이 참 문제, 이 골칫덩어리네 말이죠. 아니, 김여정이 뭔데 본인이 남북회담 시사 발언을 해요. 참 웃기지 않는 얘기인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그저 사나 죽으나 어떻게 좀 만났으면 해서 판문점에서든 도쿄에서든 아니면 뭐 베이징에서든 해갖고 아마 지난번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인지 왔다 하면서 아마 속닥거리지 않아 싶어요. 서로들.
아,
야, 잘해서 이렇게 해서 베이징 때 니도 부르고 저 김정은이 쪽도 부르고 어쩌면 미국도 해서 우리가 딱 하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네. 냄새가 벌벌 나는데.
네.
아니, 기본적으로 하는 건 좋죠.
네.
뭐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절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100번을 만나든 한 번을 만나든 알맹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거를 저 진전을 토대로 한 만남이냐 아니면 장난질이냐인데 네. 지금 뭐 끊임없이 만나자 뭐 어떻게 대화를 하자라고 소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떠들어 대화왔는데
네.
이제 김여정이 그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국물도 없다라고 하다가 뭐 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다 뭐 만날 수도 있다 종전선언도
네.
라고 해서 또 뭐 청와대에서는 뭐 굉장히 반길만한 의미는 어쩌다라고 이제 자가 발전하고 등들이 약간씩 후끈씩 다는 것 같은데
네.
자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었을 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이제 혹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뭐 김여정조차도 종전선언 맨날 말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의미도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이러이런 거를 니네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딱 이제 꼬리가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꼬리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종전선언이든 정상이든 다 좋은데 우선은 뭐 간단하게 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거 그거 다 해제하고
네.
군사훈련도 관두고 주한미군이라든가 전략자산도 빼내가고
네.
이거는 지는 북한 핵 개발하면서 이쪽은 완전 무장 해제해갖고 그런 이 엄청난 위험 상태 속에서 다 옷 벗고 그렇게 되고 나면 종전선언 할 수 있고 만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참 괘씸하게 짝이 없다는 거지 그 본질을 호도하고 다 떼고 뭐 뭔가 평화회담 정상회담
네.
종전선언 이런 말장난만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예.
뭐, 걸핏하면 지들 멋대로 이제 통신선 끊고, 뭐, 건물도 폭파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북한, 이리저리 미사일도 쏴대고 해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든 쪽을 을러봤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항상 이제까지 북한이 해왔던 상투적인 수법이, 개판 치고 난 다음에 보상 차원에서 뭘 주고 나면은 일단 내가 개판 치는 건 망나니지 일단 멈출게. 그거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하다가 딴 쪽에서는 계속 딴짓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확 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협상인지 뭔지로 돌아오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세상에 어떤 협상이 뭔가 망나니 짓을 근본적으로 안 하는 거를 전제로 해야 협상이 되는 거지. 내가 망나니 짓 일시 좀 잠시 멈추, 겨울 갖고 제 망나니 짓 멈췄으니 어제 좀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얘기한 거예요. 정의용 장관이든가 이런 사람들 나 그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그 구조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아, 지금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같은 거 안 쏜 거는 한동안 안 쏜 거니까 참 괜찮은 거 아니냐. 아, 이게 뭔가 이게 좀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한 나라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남한의 대한민국의 외교 장관으로서 갖고 있는 올바른 판단인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망나니 짓을 약간 멈추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내막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중국과 저기 한국 이렇게 해서 짬짬이로 좀 해갖고
네.
베이징 때 뭔가 한 판을 벌이자. 그러려면 이제 한 달 있으면 대선이고 그러니까 니네들도 큰 덕 되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약간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번 남북한 저 사기 쇼 한번 벌이게 되고 나면 그때 잠깐 또 바람 불어갖고 니네 뭐 충분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덥석 물만한 제안이고 중국도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쿼드든 오커스든 뭐 해서 이 저기 대진의 중국 압박 동맹을 만들어가고 판을 짜가는 데서 한국도 어차피 어느 쪽에 끼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난다 말입니다.
네.
한국이 만약 호주나 일본처럼 해서 완전히 그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 가담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체제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 자꾸 떨고 내야 이 다루기가 쉽고 또 미국의 어떤 그 동맹 구축 그 입지를 좀 약화시킬 수가 있고.
네.
자,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살살 좀 달래고 입바름만 해줘갖고 한국을 어떻게든지 부추길 만한 여건이다. 또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으로 봐서는 안팎으로 지금 코너에 뭐 지난 5년간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돼가긴 합니다만 장담은 못하는 거고.
네.
이 전체적인 건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부동산이든 뭐든 반전할 만한 여지는 거의 없어 보고 오로지 걸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김정은과의 쇼. 그래서 뭔가 또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없지만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라서 눈을 현혹시켜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몇 달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뭔가를 팍팍 내주고 양보하고서라도 쇼를 한 판 벌여야 되겠다. 지금 그럴 필요성이 절실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라든가 김정은 건 모르겠어요. 얘들 지금 다급해 있지. 그냥 뭐 등이 달아있을 거야. 이때 한마디 싹 던지게 되고 나면은 덥석 물어갖고 결국은 뭐냐. 야, 바이든이 말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네가 나서갖고 박박 저기 우기고 달 저 해갖고 조금 풀어봐봐. 네가 한번. 지금 결국은 하수인 노릇하라고 좀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무슨 김정은, 김여정이 뭔가 회가도 마음이 적어돼서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북한의 어떤 것도 한번 몇 개월 저 대선 앞두고 장난질 쳐볼 만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한국을 저기 좀 미국과의 동맹권에서 빼내게 하는데 균열시키는데 나쁠 거 없고 이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몇 달 안 남은 거에서 마지막 승부수 던져봐야 되고 그게 다시 또 김여정의 저런 독설을 하다가 태도를 변해갖고 뭔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속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북핵이 다 제거되고 그야말로 위협이 없어지고 나면 해야 될 조치들을 지금 단지 종전선언 한다 대화를 정상회담 한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고스란히 저건 또 끌려가고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네.
문제는 문재인이 뻔히 그걸 알고도 그럴 거다. 알맹이가 없을 거라는 걸. 지금 누가 떠나는 정권 갈참들이랑 앉아갖고 그런 걸 하겠어요.
네.
그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북한과 중국과 한국이 각자의 셈법으로 봐갖고 정치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봐서 서로 한번 장난질 쳐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나니까 또 이런 분위기 결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급격하게 김여정 얘기가 뭐 연달아 뭐 종전선언도 언급을 하고 정상회담도 선언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예.
그래 내가 한번 저 이런 측면에서 너한테 조금 한번 기회를 줘볼 테니까 너 한번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한번 지져봐라는 상갓집 개로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런 의도 같고 아까 말씀드려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지금 저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물어서라도 어떻게든지 한번 뭐 좀 쇼를 벌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세 나라의 짬짬이가 어떤 결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까지 길게는 30년 짧게는 4년 반의 행태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해요. 김정은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진정으로 의사가 있던 데 말하면 100억 달러든 1000억 달러든 한국이 심단대로 도와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의사는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장난질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대선까지 이런 식의 군불대면서 온갖 자화자찬 내지 아니면 이런 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 똑바로 지켜봐야죠.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아 결국은 이 북한의 속셈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속셈인지 아니면 합의된 속셈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워싱턴 전망대 부스트샷 그리고 코드 정상회담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